여러분 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교육을 받으셨고 또 대체적으로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후손들을 교육하시고 계시는데 자녀 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일곱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잃으시고 다섯 아들을 키우시면서 위로 셋째까지, 제가 둘째입니다. 셋째까지는 엘리 가정을 모델로 삼으시, 영 모델로 삼으시고 우리 아이들 풀어놓고 키우면 망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그 밑으로 둘은 위에 셋을 엄하게 키우니까 정이 들지 않아서 서로가 힘들더라 그러셔서 밑에 둘은 풀어 키우셔서 그냥 어릴 때 아버지 등에 막 타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버님께서 아, 이 자녀 교육의 균형이 정말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실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균형.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훈과 훈계의 균형. 부드럽게 교훈하면서도 따끔하게 훈계할 수 있는 이 균형. 누가 나는 100% 잡았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균형 교육, 자녀를 키울 때 균형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정이 나오는데 엘리 가정과 사무엘 가정이 나오죠. 엘리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여기 2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엘리 가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어떻게 재물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멸시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장들로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고기를 삶는 과정이 있는데 여인들이 그것을 삶을 때에 거기 가서 사환들을 시켜서 갈코리 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찝어가지고 꺼내서 먹고, 이거 정말 엄청난 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심한 죄를 지은 겁니다. 이런 죄를 지은 것을 엘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통탄을 했겠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서 엘리의 귀에까지 들린 그 소문을 놓고 엘리 제사장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했냐, 그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끔하게 훈계를 해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질 못했어요. 그 결과로 30절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대하면 하나님도 존대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멸시하시는 징계를 보신다.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자세로 드리는 예배와 시간 땜하는 자세로 드리는 예배는 천지 차이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주일날 학원에 가도록 만들어 놓고 예배 오지 않게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은 예배를 멸시하는 죄죠. 하나님을 천시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런 죄를 지었고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책망을 듣고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가하셨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다 하고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법궤는 뺏겨버렸고 적군에게. 그리고 이 아군 3만 명이 전사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98세의 노인으로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가보드 영광이 떠났다. 이 없다. 가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가문에서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집안이 다 망해버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으니까 대통령이요, 대통령.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의 가정이 또 가문이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교훈은 했겠지만 훈계를 제대로 못했어. 이제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보았던 사무엘이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했을까 하는 게 참 탄식이에요. 8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자기 아들들을 세웠는데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스라엘 맨 남쪽 부엘세바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들이 되었다. 재판관들이 되었다. 통치자들이 되었다 하는데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참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죠. 어떻게 사무엘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나가 불임 상태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선물로 준 인물 아닙니까? 주신 인물이 아닙니까? 사무엘 엘 하나님이 샤마 들어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신 기도 응답을 주셔서 주신 선물.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사무엘이 들은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전역의 선지자가 되어서 동시에 대통령으로서 순회를 하면서 그들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경청했어요. 그를 중히 여겼고 또 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요. 그런데 어째서 아들들이 이렇게 됐을까?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선한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권을 따라가고 뇌물을 받아먹고 판결을 굽게 했을까? 거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안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아드님들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참혹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사무엘의 가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경우는 교훈과 훈계에서 훈계를 제대로 못한 균형을 잃었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자녀들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 교육의 헌장이 나오잖아요. 대헌장 쉐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게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한 분이신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는 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게 말하는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인데 일어날 때든지 요즘 시간으로는 자동차 타고 갈 때든지 산책할 때든지 밥상에서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사무엘의 경우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보면 너무 바빴을 거예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치우쳐서 자녀 교육을 등한히 했다는 불균형. 바로 사는 삶은 보여주었지만 가르치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불균형, 이것이 문제죠. 우리는 흔히 나만 바로 살고 본을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기도하면 자녀들은 절로 잘 되겠지. 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라고 하셨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은 하셨겠지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얘기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 집안의 얘기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큰 소리 못 쳐요. 자녀 교육만큼 큰 소리 칠 수 없는 분야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남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자녀를 그렇게 교훈해서, 자녀들이 훈계해서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인물이 되느냐, 이건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앞에서 꺼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평생 깨닫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아버님이 교훈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람이고, 또 주변에 한국 전체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분들의 가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제 자신이 또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 균형, 정말 자녀 교육의 불균형은 절대로 피해야 될 부분이구나. 균형을 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녀 교육의 균형, 자녀만이 아니고 손자, 손녀를 교육할 때, 또 학생들을 교육할 때,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균형을 반드시 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묵상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균형을 가해야 될까요? 제가 기해야 될까요? 제가 쭉 보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자녀는 내 거다 하는 이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게 위탁된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내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내게 위탁되었을 뿐이죠.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보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해야 돼요. 내 욕심을 부리는 식으로 교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대로 아이를 막 몰아붙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분명히 뭔가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있다고 해 보내셨거든요. 그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2보석 리더십 할 때도 말씀드렸죠. 뭘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자녀에게 물어보면 돼요. 너 뭐 하고 싶어? 하고 물어보면 돼요. 관찰하시면 돼요.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가 관찰하시면 돼요. 또 뭘 잘하는가, 하고 싶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실 때는 반드시 잘하게 하시니까, 뭐 전 세계 최고는 아니랄지라도 상대적으로 잘하게 하시니까, 무엇을 잘하는가 관찰해봐야 됩니다.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만 하면 거기서 끝내버리고 나면 애들이 전부 컴퓨터 게임하겠다고, 평생 그렇게 되니까 놀겠다 그러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무엇을 하면 유익한가? 가정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사회에 유익하고, 국가에 유익하고, 세계에 유익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저런 질문을 던지고 당장은 발견을 못해도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런 면을 잘하는구나, 이런 면에 뛰어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손자가 이런 걸 참 잘하는구나, 이런 걸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뛰어나구나, 이 분야를 하면 잘하겠구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님은 착각을 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조금만 잘해도 천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착각의 가능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고 또 자기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도 착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우리 외손자 딜런이 요즘 만 3세가 됐는데 오늘도 뭐가 날아왔어요. 날아왔는데 책을 이만한 책을 펴놓고 막 지가 읽는 거예요. 읽는데요, 만 3세입니다. 만 3세 막 읽는데요, 막 이만한 책을 펴놓고 막 읽는데요, 막 치카치카 붐붐 그러면서 막 읽는데 얼마나 빠른지, 막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제가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뭔가 영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독해를 해야 되겠다, 파악을 해야 되겠다, 암호를 좀 알아내가지고 터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딸한테 물어봤죠. 이게 진짜 영어냐 아니면 지가 하고 싶은 말 쭈글거리는 거냐 이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라는데 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 화면에다가 스마트폰으로 깨알 같은 글씨로 쫙 보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뭐냐 하니까 치카 치카 붐붐 A told B, A가 B한테 말했다. And B told C, B가 C한테 말했다. I'll meet you at the top of the coconut tree. 내가 코코넛 나무 꼭대기에서 너를 만날 거야. We said D to EFG. D가 야라고 EFG에게 말했다. I will meet you to the top of the coconut tree. 내가 코코넛 꼭대기 너보다 먼저 올라갈 거야. 막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이 밑에까지 35줄이 넘는데, 한 페이지가 넘는데 이걸 3살 먹은 애가 막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막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막 3배, 4배 빠르게 막 해야 돼. 그 순간에 제가 천재로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 하레비의 착각이에요, 착각. 네, 숫자 세기 잘하고 알파벳 잘하고 잘하는데 정말 천재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착각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재능을 주셔요. 뭘 하고 싶은가, 뭘 잘하는가, 뭘 하면 유익한가, 그 적성을 잘 보시고 균형을 잡아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탁하신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무슨 균형을 잡아야 될 건가, 관계적인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게 해서 나중에 큰 인물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관계 잘 맺어야 돼요.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관계적인 인격이에요. 거기다가 독자적인 인격이에요.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물론 지금은 기도해 주지만 애들이 크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독자적 인격이에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거고, 관계적인 인격에다 독자적인 인격이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고. 요즘 유대인들 교육이 요즘 쉐마라는 말보다는 하브루타라는 말로 아주 유행을 하더라고요.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하브루타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게 히브리어가 아닌데, 신명기 4장에 안 나오는데 저게 뭐야 하고 찾아보니까 저게 아람어더라고요. 아람어.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아람어를 사투리로 쓰셨으니까 아람어인데, 하브루타가 뭐냐, 우정이에요. 우정, 우정, friendship or companionship. 이건데 우정인데 공부를 할 때 짝과 같이 한다. 짝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두 명에서 다섯 명 짝을 지어서, 짝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0.2%의 인구로 세계 노벨상의 30%를 휩쓸어 가지 않습니까? 0.2%로 30%를 휩쓸어 가는데 미국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됐을까라고 할 때 벌써 어릴 때부터 교육할 때 짝지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건데, 짝지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굉장히 귀한 책이죠. 그것을 랍비들이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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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해서 다 해석까지 모아서 탈무드라 그래, 탈무드, 유대인들의 지혜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지혜서를 놓고 몇 명이 짝을 지어서 본문을 읽는 거예요. 읽고 본문을 분석하는 겁니다. 각자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요. 논리적으로 체계화를 해요.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는 자기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추리해서 자기 의견을 말해요. 그러면서 또 상대 의견도 들어요. 이게 토론이잖아요. 토론. 관계가 맺어지죠. 관계. 이렇게 하면 공부한 것이 잊혀지질 않거든요. 이게 관계 속에서 하면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찰력을 얻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가 된다. 관계적 인격으로 어릴 때부터 키워가는 유대인들의 교육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 요즘은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학원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하부터 그런 겁니다. 관계적 인격 동시에 독자적 인격이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교육 교훈과 주의 훈계라는 양면 교육이 있죠. 교훈은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알려주면 애들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바른 길로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바른 길로 가더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야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훈계는 잘못했을 때 특별히 따끔하게 해서 바로잡는 것. 제가 훈계의 방법도 몇 년 전에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지만 인격의 모독을 절대 가하면 안 됩니다. 여기를 때린다든지 여기를 지어박는다든지 절대 안 됩니다. 인격의 모독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인격의 모독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징계를 하면 안 돼요. 발바닥, 손바닥. 그래서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막 평생 원한이 생기게 하지 마시고 따끔하게. 자, 이런 건데 이것이 겸해져야 된다. 쉽지 않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훈계는 아주 강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데 너 국기에 대해서 배려하면 내 자식 아니다. 초등학교 3학년 보고 내 자식 아니야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우상숭배했으니까 내 자식 아니다. 거기다가 또 새벽기도 안 나오. 새벽기도 막 억지로 제 느낌에 끌고 나가시는데 끌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고 자면 산다 이러니까 중학교 시절 죽고 자면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그 훈계 때문에 이렇게 변해져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님과 그렇게 훈련받는 자녀 사이에 정이 안 생긴다고 저기 제가 어른이 되고 교수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님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한참 얘기하면 어느 사이에 제 엉덩이는 자꾸 뒤로 가고 있는 게 뒤로 이게 정이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밑에 둘은 아주 막 올라타게 만드신 거거든요. 이 균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양면성을 정확하게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를 내지 않도록 하되 공경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자녀가 화를 내는 경우에 원한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도 부모님 밑에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도 자녀들의 입장에서 무슨 화가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해버리면 화가 나지 않도록 한다고 자꾸 눈치만 본다. 자녀 눈치만 보면 자녀 우상숭배를 해버려요. 자녀에게 바른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자녀를 호랑이로 만들어버리고. 근데 자녀에게 화가 나지 않도록 아주 성경적으로 감정을 통제하면서 폰을 보이면서 하되 동시에 공경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밖에 나가면 선생을 존대하는 거예요. 어른을 알아보는 거예요. 질서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습니다. 화내지 않도록 하되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신앙으로 제가 아까도 아기 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복과 사명 딱 두 단어를 썼죠. 신앙으로 분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보내실 때는 누리게 만드셨어요. 누리게 복을 누리게 그걸 신앙생활 잘하면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뭘 하면 유익한가 이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재능은 개발해야 됩니다.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공부 쪽에 어떤 분야에 뛰어나다면 그쪽을 자꾸 공부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다 해야 되겠지만 자꾸 해야 돼요. 운동도 뛰어나면 그쪽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돼요. 기술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뛰어난 인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분복을 누리게 하고 재능을 개발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균형을 잡게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대로 놓고 보세요. 복이 있죠. 복. 저게 분복이에요. 분복. 모든 존재에게 복 주셨어요. 주셨는데 누리면 되는 건데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 관계가 잘못돼서 못 누리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돼서 못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은 각 분야에서 다스리는 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 사람이 우주를 지배하는 거 아니니까. 뭐 수학 잘하면 수학이고 영어 잘하면 영어고, 근데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다 하지만 기술이 뛰어나면 기술이고 예술이 뛰어나면 예술이고, 전부 각 분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만 개, 뭐 어깨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뛰어나냐 하면, 정통 유대인들의 경우는 하루에 4시간 정도씩 모세 오경하고 탈무드 교육을 시켜요. 아, 일반 학생들이 그냥 학교 공부만 해도 못 따라가는데, 학원 공부에도 못 따라가는데 4시간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성경 공부해서 어떻게 따라가나 싶죠. 그런데요, 걔들이 아이비리그 휩쓸어버려요. 미국의 명문대학을 휩쓸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4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요. 왜 공부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관계가 바로 형성되기 때문에. 뭘 해도 아주 제대로 하는 거예요. 30분을 해도 3시간의 효과를 봐버려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30분을 해도 3시간 효과 보는 공부법이 있어요. 정신이 바짝 차리고 동기가 정확하게 유발되어버리면 그렇게 해냅니다. 제가 메들리 삼위일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정고시 할 때 외울 때 3개월 만에 거의 주문들, 중요한 문장들 다 달달달 외웠잖아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이 동기유발이 됐으니까, 따끈한 이런 동기가 있었으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니까 3개월 만에 영어를 거의 마스터해버렸거든요.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얘들에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신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사역 제자훈련이라는 겁니다. 생명사역 제자훈련을 여러분이 하시면,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인물을 만드는데 우리는 구약에다 플러스 신약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분하고 접속시키면 우주의 최고의 지혜로운 분하고 접속시키기 때문에 지혜의 창고에 접속, 연결되는 거예요. 접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균형을 잡는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섯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균형을 잡으셔야 되나, 이거 뭐 다 외우실 수 없고 마지막에 제가 전체를 다 띄워놓을 테니까 마지막에 띄워놓으면 딱 찍어 가셔서 체킹만 하시면 돼요. 체킹. 아, 내가 어떤 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까, 못하는 게 무슨 부분이냐,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는데, 또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되냐면 공감과 격려를 하면서 동시에 좋은 버릇은 키워줘야 돼. 공감하고 격려하면서 해야 된다고 해. 공감이 뭡니까? 애들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진짜 힘들겠네, 정말로 힘들겠네, 아이고 우리 딸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우리 손자 얼마나 힘들어, 거기까지가 공감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공감 아예 하지도 않아. 하지도 않아. 뭐가 힘들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공감 아예 하지도 않아. 공감 아예 하지도 않고 힘들다는 건 막 공감 하나도 안 하고, 나는 공감 하는 사람도 말이야, 그래 힘들지, 그렇지만 말이야 하고 얘기가 빠를 거예요. 이러면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려.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으로 가지 말고 공감만 해버려. 공감만. 그러면서 나중에 또 바른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공감을 하고 나서는 그렇지만 말이야, 엄마는 옛날에 꽁보리밥 먹으면서도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공감과 격려를 하면서도 동시에 좋은 버릇을 길러주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인맥을 넓히게 하되 선명한 사람이 되게 하라. 인맥을 넓히다 보면 막 두루뭉술하게 사귀다 보면 막 적당하게 타협해버리고 막 2차 3차 가버리고 죄 적당하게 짓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명한 신앙생활, 다니엘과 같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하게 만들고 다 넘어가도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이런 자세를 갖게 만들면, 다니엘이 순교했습니까? 순교 안 했어요. 바벨론의 국무총리,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두 제국의 국무총리로 그 당시 세계 전체를 다스렸던 거예요. 정말 선명한 신앙생활을 가지면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사람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인물. 국가, 이 대한민국도 그런 인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눈치 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에서 목숨을 걸고 나가면 국민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선명한 신앙, 선명한. 인맥을 넓게 하면서도 선명한 신앙.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맥을 넓히는데 사람이 인격과 실력과 화합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인격, 캐릭터, 실력, 컴피턴스, 화합, 케미스트리. 그걸 자꾸 넓혀나갈 수 있도록 인격도 키우고 실력도 키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자꾸 해서 큰 인물이 되면서 선명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리고 운동으로 몸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 성경과 기도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성경 안 읽고 그냥 제자 훈련 안 받고 그러시면 마음의 근육은 다 축 처져 버렸습니다. 봉사 하나 하고 하시면 마음의 근육 다 축 처져 버렸어요. 운동 안 하시면 근육이 쭉 처져 버려서 여기 이만큼 처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견 때문에 4년 고생했다고 했죠. 이게 올라가야지 안 올라가니까. 주여 아무래도 안 되고 할렐루야 해도 안 되고 믿습니다 해도 안 되고 올라가지 않는 거. 이건 운동해야 올라가는 건데 1mm 올리는데 면도칼로 잘라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2년 만에 이쪽 고치고 2년 만에 이쪽 고치고 다 고쳤는데 여러분 중에서 아주 민감하신 분은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축도입니까? 좀 넓게 하십시오. 남의 사정도 모르고 들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없는데. 근데 지금은 이거 다 되잖아요. 다 되잖아요. 운동하면 되는 건데 운동하면 목사님 복음을 잘하지 무슨 운동을 잘하나 그럴지 모르는데 이 체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운동으로 몸의 근육을 키우고 성경의 기도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3, 5 교육 있잖아요. 3, 세 가지 원리. 쉐마, 예수, 제도. 쉐마가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물을 만드는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하브르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쉐마. 쉐마의 핵심이 뭡니까? 딱 네 가지예요. 언약,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신용, 신용. 목숨 걸고 신용 지키는 거예요. 지혜. 잠언의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신교육.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니고 눈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 영어를 공부할 때는 눈으로 하고 귀로 하고 입으로 하고 흔들면서 하고 때리면서 하고 이게 전신교육입니다. 전신교육. 유대인들이 전신교육을 하니까 오래가는 거거든요. 계대교육.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손자들 다 교육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을 때 그냥 개를 그 대를 계속 있는 거예요. 대를 그러니까 예수가 뭐냐. 여러분 자신 대로 신구약의 주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예수님과 접속되어서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게 만드는 이 교육. 거기다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다 보면 제도권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요 기독교 학교에 늘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 키우는 거 좋다, 관계 키우는 거 좋다, 글 잘 쓰게 하는 거 좋다, 참 좋은데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서 최고 가는 학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 대학 입학시험 문제 같이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부시키라고,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인물이 되도록, 청와대에서 최고의 인물이 되고 말이지 국회에 들어가서 최고의 인물이 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9명 중에 기독교인이 다 들어가 버리면 동성애 동성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독교인 들어가면 각 분야의 제도권 속에 다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중요한 인물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을 키워내야 돼요. 제도권입니다. 제도권. 제도권에 들어가게 해야지 말이지. 자기들끼리는 잘하는데 제도권에 들어가서 거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다니엘처럼 우상의 제국에 들어가서도 그 우상의 제국의 제일 우두머리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이런 영향을 미쳐야지. 여기 세 가지입니다. 세 원리의 균형. 그리고 차원으로 따지면 5차원이죠. 5차원. 다섯 가지 차원이다. 체력, 심령, 지력, 인성, 영성. 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3, 5잖아요. 체력,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3시간 공부해도 30분 효과가 안 난다니까요. 그냥 공부는 하는데요 집중이 안 돼. 집중 그냥 공부는 하는데 꾸벅꾸벅하고 있어요. 이 공부가 될 리가 있습니까?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 좀 기압이라도 넣고 말이야. 앞! 하고 이렇게 넣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압 넣는 것도 심력하고 관계되어 있죠. 여러분, 너무 애들 자꾸 봐주고 하면, 뒤따라다니면서 하면, 군대에 가면서도 말이야, 아들이 엄마 나랑 같이 가자 이런단 말이야. 군대 같이 가자고, 군대 같이 가자고. 훈련소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등침이 이런 애들이 막 툭툭 쓰러져 버리고. 그 어디서 일할 겁니까? 그 심력이 있어야 되거든, 심력.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견뎌내는 힘. 독자적으로 이겨내는 스태미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심력이 있어야죠. 키워줘야죠. 힘들 때, 아이고, 자꾸 힘들지 하고, 아까 공감만 하면서 도와주기만 하면, 이 아이가 약해진다고요. 혼자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면서 키워줘야죠. 지력. 지금은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입니다. 실제로 해서 먹혀드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 시대라고요. 말로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머리로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실제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것을 쇼! 보여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회장이 돼도 밑에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습니다 하면 그런 줄 알아버리지.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면 저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성, 사람이 돼야죠. 사람. 사람이 안 되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사람들은 싫어해요. 거기 옆에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크게 일할 수 없어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다 가져도 다 잃은 거예요.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 그분하고 접속돼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모시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많은 사람을 배려하면서 유익을 끼치고 하는 이런 영성, 이런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열 가지 균형을 다 말씀을 드는데 한꺼번에 한번 띄워놔 보실래요? 띄워놔 보시면 열 개를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저겁니다. 저거를 놓고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훈하실 때, 훈계하실 때, 아, 내가 균형을 잡고 있는가, 놓치고 있는가? 설명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손자, 손녀를 지금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가 체킹을 하시면 되잖아요. 체킹. 저 열 가지는 제가 평생토록 탄식 속에서 고민하면서 깨우친 겁니다. 아, 이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하는 건데, 여러분이 저렇게 균형을 잡으시면 엘리 가정 같은 가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사무엘의 아이들 같은 가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복받는 기독교 명문 집안이 나오거든요. 균형을 잡으세요. 부드러운 교훈과 따끔한 훈계, 균형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분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지구촌의 지도자, 천국의 스타들을 여러분 다 만드셔서 기독교 명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